느헤미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짓고 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게 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의미는 좋은 도시 가서 산다, 한양 가서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적들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늘 먼저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타겟인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서부터 부여되어지는 것들이지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게 사실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인 거죠. 그 백성들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내용.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성전 봉헌식을 이제 다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읽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름만 읽었거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족장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 때 돌아왔었던 사람들의 집안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도 20년이 돼요. 그럼 20년 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던 분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의 자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믿음도 이 역사 의식이 있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 혼자 믿음 생활해요. 아무 데서나 가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제 이 믿음이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그걸 성경이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크게는 하나님 나라,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는 교회,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조직, 이런 거를 절대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를 않으세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족보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집안들, 가게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는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의 이름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집안들이 있어요. 조금 편파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어떤 집안이에요? 어떤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 그다음에 제사장 가족.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조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열두 지파들 중에서 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자꾸 앞에 세우시고 귀히 여기시고 자꾸 귀하게 보라 그러고 그러실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원리거든요. 제사는 누구만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 때 보면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제사장이 희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레위 집안 출신 하나 데려다가 집안에다가 잡아다 놓고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복을 좀 빌어봐라 해. 그 미가 그런 아주 그럴 정도로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그렇고 성소 기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냥 법으로 제정을 해 두신 것들, 그거를 지켜내는 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물도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것들에 있어서 돌아올 때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도 예배해야 될 사람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의 핵심이 예배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같은 거였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보면 아주 준비를 잘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정결케 하고 백성들도 정결케 하면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또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보면 이 사람들의 족보와 명단을 기록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주 참 은혜를 입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결하게 준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생각을 모으고 형식적이지 않게 성전 봉헌식을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전 봉헌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이 의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이 12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에덴 교회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저도 한두달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모여서 우리 예배당 졌습니다. 축하하고 축복받고 그냥 이렇게 축사하고 인사말 하고 밥 먹고 또 선물 받아가고 동네에서 에덴교회 예배당 졌대더라 이렇게 졌대더라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뭐가 중요한 걸까?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치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남은 삶을 또한 살수 있을까? 앞으로의 10년 에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진짜 예배당 건축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되어 가고, 우리들의 생각이 성전되어 가고, 우리들의 삶이 성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들. 그게 모아져서 이제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이 세웠어요. 아웃라인도 다 잡고 기도하고 보고 또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27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그런 봉헌식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봉헌식을 하는데 성직자들이 종결을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성벽도 종결 이렇게 하고 성벽을 이제 두 대로 나누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신들이 헌신으로 지었지만 열심을 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지었지만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는 예배 때 제가 거의 박수를 치는 일이 없잖아요. 예배 때 사람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진짜 성가대라든지 특송이라든지 너무 잘하면 안 치려고 그랬는데 손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해서. 그럴 때도 이렇게 자제를 하셔요. 그냥 마음으로 참 잘했다. 그런 것도 좋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을 같이 크게 하세요. 박수 치는 것보다 아멘 하는 거가 훨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언제까지 쳐야 될지 또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통일을 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예배 때는 무언 행사가 끝나도 박수 치지 마세요. 그냥 새신자를 환영할 때만 제가 박수를 치면 환영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것도 다 끝나고 하긴 해야 돼. 예배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높아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린 특송을 제가 안 세운다 그랬잖아요. 헌금송도 뭐 하고. 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송 끝났는데 막 박수치고 소개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배 목사라서. 예배 때 사람한테 박수치는 거 예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또 뭘 잘했다고 또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배 다 끝나고 해도 돼요.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면 돼요. 뭘 하고서 박수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너무 또 목사님 또 하나님께 하는 거고 다 사람도 좋고 그러면 좋지 뭐. 예,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하면 많이 양보를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고 아 우리 교회는 예배 때는 박수 안 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고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식이 부모 정말 끔찍이 사랑하면 야, 저놈은 마음으로 막 와서 다리 주물르고 용돈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고 하나를 시키면 여러 개를 그냥 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을 그렇게 예배다 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하면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3절을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3절 같은 데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크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주시고 지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 앞에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우리로 와서 다시 살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졌지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원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섬겨서 망했는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참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할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즐겁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평생 한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살면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예배.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게 평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면 이 맛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참 영적인 은혜 체험이죠. 은혜 체험. 여러분, 우리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다 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에덴교회 교인이죠. 에덴교회 교인들은, 이제 진짜 교인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는 또 독특한 말씀을 느헤미야가 하시는데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예, 아멘. 이렇게 보면 43절에서 끝나면 참 은혜로울 것 같죠. 12장이. 그런데 44절에서 47절까지 또 11조 얘기하고 또 제사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해주시고 끝을 맺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다가 갑자기 아유 돈 얘기로 끝나네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원리예요. 이 제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 이 성전이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문지기들로, 음악하는 사람들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레위 사람들로, 이 예배가, 이 성전이 지켜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이는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느헤미야가 이걸 10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요, 12장에서 잔치 끝나면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사람 제사장 출신 아니거든요. 바벨론 총독 출신이거든요. 이방 땅에서 똑똑해서 총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원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망했지? 어떻게 해야 살지? 뭐가 믿음이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고 뭐 잘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갖춰놓는 거예요. 일도 일답게 하고 성벽 건축도 건축답게 하고 그리고 제사도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무나 제사장 하는 거 아니라서 족보 뒤져가지고 족보의 반열 따라 다윗 때 이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안의 족보대로 사람들 다 정리해놓고, 아무나 와서 나도 옛날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나도 제사장 집안이고 근데 족보 조사해가지고 없으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줬다고요. 진짜 가짜 가려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목사냐? 진짜 정규 신학교를 나왔냐? MDB 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 아주 냉정하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예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뭐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 이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병원 갔다가 한국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라고 그랬어요. 에덴교회 목사였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제가 너무 궁금한데,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목사님, 교회는 동성연애자를 찬성하는 교회라, 교회가 신앙적으로는 어려운데, 예배당도 건축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 얘기를 하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요, 에덴 교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누가 그래요? 아니, 어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설마, 에덴 교회가, 그러면서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아, 참, 긴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PCUSA고, 우리는 PCA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참, 성경과 반대되는 거는 하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단입니다. 그분에게 꼭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는요,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신학이, 생각이.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걸 뭐 일일이 뭐, 안 놀아 그럴 수도 없고, 대놓고 욕하기도 그렇고, 그게 참 조심스럽고 힘들고 이런 답답한 세상이 됐는데,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정확히 아세요. 우리 교단이 어디라고요? 예, PCA 교단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보수, 요즘에 보수 그러면 이게 또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돼가지고,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아주 건강한 교단이고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부활, 성령님, 천국, 지옥,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를 다니는 그냥 에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연애자 목사 한 수준은 총회에 속하여 있는 교회를 여러분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20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20년을 다녔는데, 30년을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그렇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의 피폐함이 왜 그런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도 보면 헌금 얘기를 하다가 뭘 먼저 딱 써놓냐면, 느헤미야가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야, 이렇게 하자, 십시일반 모아서 하자, 도네이션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가치, 기준, 이게 아주 분명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게 감사한 거죠. 그럴 때가 능력이죠. 이게 안 되면요, 세상이 힘들고 피폐한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또그 뭐예요? 이상한 메르스. 여러분, 도대체 한국 땅에 왜 중동에 있는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납득이 가세요? 아니, 그 중동에서 그 주변에 있는 육지로 오기에도 힘들고요. 바다로 오기에도 힘들어요. 전염병이. 아니, 그렇잖아요. 중동이면 중동부터 와서 아시아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야지. 왜 중동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는 한반도 끄트머리에 와서 그게 기세를 피냐고요. 그리고 온 국민은 두려워 떨고 또 호들갑도 떨고 두려워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보면 이게 참 막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전염병 말고도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은데. 전염병 말고도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못된 놈들이 그냥 길거리 행진을 하게 내버려두는 시장이나 그런 것만 봐도 막 이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어떡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떡하다가. 그 원리는 하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기 그랬거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실하게 잘 섬겨서 정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수 있어야 되고요. 그 처참한 소리가 들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는 정말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나라 없이는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합심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는 있게 하옵시고 내가 멀리서라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북한 20년 만에 또 가뭄이에요. 늘 가뭄인데요. 20년 동안 출구래요. 먹을 거 하나 없는 땅에 또 가뭄이 드는 거예요. 장마당에서는 초코파이가 1불 50에 팔려요. 보통 사람들 두 달치 월급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참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그 땅이 영적인 기근이 온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쓰임받는 열방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